사무엘하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꼭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뒷부분 내용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에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북쪽에 있었던 이스보셋의 나라에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죠. 죽인 이후에 목을 베어서 그 목을 들고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다윗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이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도리어 이들을 사형을 당하게 하는, 사형에 처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쭉 읽으면 한편으로는 좀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구나. 두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죽였던 사람과 다윗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정반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설명하고 나중에 정돈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7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였죠. 그리고 7절 중간에 보면 목을 베어서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도달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북쪽 나라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권력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사전에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죽였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신들의 권좌에 오르거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목을 베자마자 곧장 들고서는 냅다 도망을 가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목을 베어가지고 들고 온 것을 보면, 예전에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적군을 죽였다 그러면 자기 공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저게 수급을 뵌다고 하죠. 목을 베어가지고 들고 와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전공을 인정해달라 하는데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와서 실제로 나라의 왕을 내가 죽였으니까 이제 상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증거를 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여기서 8절에 보면 헤브론에 도달하죠. 헤브론에서 사실 다윗을 만나기까지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겠죠. 곧장 왕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성읍에 들어가는 과정, 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거치는 과정, 왕이 호위병을 건너는 과정,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만나서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이런 내용을 했구나 이렇게 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 두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첫 번째 말이 8절 중간에 나옵니다. 이렇게도 있어요.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첫 번째 말입니다.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첫 번째로 했던 말은 뭐냐면 이스보셋을 규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던 이스보셋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원수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 원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원수의 아들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안에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내용이죠. 내가 당신의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니까요. 사실 이것도 보면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려고 무언가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다윗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북쪽 나라의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랬으면 조금 얘기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당신이 갖고 있는 원한을, 원수를 내가 갚아줬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두 번째 했던 말은 8절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갚아주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고 가치 부여를 했냐면 우리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목을 베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무슨 직분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한 것처럼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동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스보셋을 죽인 게 전쟁하다가 적군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또 이스보셋이 자신들을 핍박하거나 부당하게 뭐 손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아무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 두 사람이 과연 이런 선택을 할 때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런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일을 했는가? 아닙니다. 설령 그런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기도 순수하지 못하고요. 또 했던 일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일상생활에서 보면 많이 경험하거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령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보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때 스스로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잘 사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냥 자기가 하는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은 아예 자기가 섬기고 순종해야 될 왕을 암살을 하고 죽여놓은 다음에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뭐라고 반응을 했는가? 어찌 보면 다윗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했던 두 가지 말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다윗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요. 구절에 보시면 다윗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가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첫 번째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첫 번째 말은 사울은 당신의 원수입니다. 이스보셋은 원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 땅에 있었을 때에 사울이 죽었죠.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면 사울이 다윗의 원수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 다윗이 좋아하겠지. 그리고서는 심지어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야 드디어 내 원수를 다 갚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아말렉 청년을 사형을 했어요. 죽였다고요. 네가 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 왕의 손을 대느냐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를 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사울은 나의 원수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사울로부터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환난을 당했지만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들어가서 십수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했고요. 심지어 사울 앞에 엎드려서 절하기도 했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죽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항상 벼룩이니 죽은 개니 이렇게 낮추어서 자기를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사울 때문에 다윗이 저렇게 죽을 지경을 만났으니까 다윗이 아마 사울을 죽이고 싶어 할 거야. 원수로 할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원한을 품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나의 원수가 아니다. 이스보셋은 원수의 아들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대답은 11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두 번째 그 두 사람이 했던 말은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한 거죠. 11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은 아주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이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치장하고 합리화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다윗이 이야기한 내용이 굉장히 다르죠. 결국은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12절에 보면 두 가지로 처리를 했습니다. 12절 보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빼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고요. 두 번째로 이스보셋에 대해서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했던 두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윗의 원한을 갚아주었으니까 칭찬들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심판과 형벌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요. 이스보셋은 이제 매장을 받는 또 다윗이 잘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러면서 북쪽 나라의 통치자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꼭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점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쭉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스보셋을 죽였던 사람들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매우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로 다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생겼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보셋을 죽였던 레각과 바아나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목적이 있었죠.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세상적인 방법,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만 이루어주면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반면 다윗은 어떠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해도 조금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게 성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지껏 다윗이 생활했던 걸 가만히 놓고 보면 만약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면 다시 뭐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겠습니까? 사울 죽이고 말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말지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뭐 때문에 7년 반이나 기다리고 앉아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북쪽 나라와 전쟁을 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영토를 확보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왕이 되면 그만인데 다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디가도 돌아가도 혹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게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만 이루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종종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만 이루면 중간 과정은 조금 삐뚤어져도 중간 과정은 조금 신앙이 합당하지 않아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그런 갈등들을 겪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이런 점에서 매우 달랐습니다. 이걸 좀 확장해서 보면 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다릅니다. 두 사람은 스스로 입을 열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행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죄를 지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윗이 어떤 신앙인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약속을 주셨을 때, 설령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얻어야 되는 그 무언가를 내 손에 얻기 위해서라면 잠깐 눈을 감고 세상적인 방법도 취하는 그런 레각과 바하나 같은 이런 사람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디 가도, 조금 돌아가도, 조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그런 길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다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당하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길을 조금 더 가야 하지 않나 번민하고 갈등하게 되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잘 붙잡아 주셔서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세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건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 바람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종종 어그러진 방법과 잘못된 세상적인 길들을 중간의 과정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은혜는 반드시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귀한 확신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